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자국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어제 러시아군 관계자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와 영국산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로 크림반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영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분쟁에 전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 센터들에 대한 극즉각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영상연설에서 남부와 동부에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적극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지난달 러시아 용병부대에 의해 함락됐던 동부도시 바흐무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장악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공격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잇단 진격 시도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또 하루 동안 러시아군 항공기와 미사일 병력, 포병 연합 전력이 방열 상태인 우크라이나 포병부대 98개소와 병력과 군 장비가 위치한 112개소를 타격했고 8곳의 우크라이나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이 어제 영국 런던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다기관 기부 조정 체계를 통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현대화와 재건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다짐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투자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구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 관리들과의 논의 등에 대해 쿨레바 장관에게 설명했으며 에너지와 안보 분야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주최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이 미 영공을 침범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차량 두 대 분량의 첩보 장비가 가득한 그 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진핑이 매우 격노했던 이유는 그가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은 독재자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을 잇따라 만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외교적 의전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마오 대변인은 시 주석이 당시 정찰 풍선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해당 풍선의 미국 영공 통과는 의도된 일이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뉴욕 유엔 본부 잔디밭에서 열리는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내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미는 인도 지도자로는 세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세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18도, 최고는 15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장 불안정한 역내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 한일 3국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방중 기간 중국 측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김정은과 그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약속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중국이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가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는 중국 측에 우리는 김정은이 모든 미사일 실험으로부터 멀어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많은 방어자산을 역내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진 않지만 아마도 중국이 좋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제기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며 다른 두 명의 대화 상대인 국무위원과 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자세히 제기했고 더 일반적으로는 시진핑에게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8시간 정도, 왕이 주임과는 3시간 반 정도, 시진핑과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는 6만 피트 상공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였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서로의 차이점을 다룰 방안, 협력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그와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이번 만남, 즉 고위급 소통에서 시작이 된다며 이를 통해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말 발리에서 설정한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신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난 2018년 10월 방중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약 4개월간 미뤄졌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조국은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방중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한국을 방문해 최영삼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겸 회담을 갖고 장호진 1차관을 예방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동행했던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최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중이 날로 무모해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위협적 언사에 관해 논의했다며 미국 측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보도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미한 양국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가자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며 미중 사이 오해와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우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협조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이 약속한 건 없다고 전했지만 일단 미중 간 고위급 소통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중국 측의 향후 대응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것은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북한 문제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의제를 중요 의제로 상정이 됐고 어쨌든 미국은 그것을 중국과의 협력을 해야 할 분야로 식별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장 뭐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중 간의 대화가 지속이 된다면 북한 문제도 그 안에서 의제로 다뤄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친강 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후속 회담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오는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난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측은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이른바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에 보상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 상황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한 비난과 추가 제재에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마오닝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에만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고 대중 경제 압박 조치가 빚어낸 미국 내 기업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지만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맞선 정책 기조는 변한 게 아니라며 북한의 도발과 핵 고도화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좁혀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보다는 북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좀 고쳐달라는 그러한 뉘앙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와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대북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이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날선 대립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며 이런 흐름에서 미중은 물론 북한도 각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형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중국은 북한의 대형 도발로 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안보상 큰 부담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은 경제난 속 잇단 도발에 따른 피로감이 한계치에 왔을 수 있다는 게 조 선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가장 강경한 카드, 대북 압박 카드는 중국이 쓰기 어렵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카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북한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도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중국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으로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국제문제평론가 정영학 명의의 글을 통해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대중국 압박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도발자의 수치스러운 구걸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억제가 되레 자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부메랑이 되고 미중 대결이 미중 위에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관계 완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중국 편을 드는 논평을 낸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으로선 미중 갈등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중국이 대화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협력 구도로 만약에 바뀐다면은 북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어쨌든 전략무기 개발에 중국, 러시아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동조하는 형식이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불리해진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고립된 형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 실장은 비록 논평 주체 급이 높진 않지만 북한의 반응이 매우 신속했다며 블링컨 장관 방중을 그만큼 예의주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략 자산 전개 등 미국의 영내 군사력 강화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0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블링컨 장관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is absolutely correct tha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China has more leverage with Pyongyang than any other.
와일더 전 보좌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고 이후에도 북한 편에 섰으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유엔 등에서도 정치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불신이 팽배하고 중국은 미국의 영내 정책이 자신들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if the North Koreans became dangerously aggressive militarily toward the South and toward Japan.
하나는 북한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을 향해 군사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각각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중국의 특별한 위치에 동의한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lockdown, North Korea wasn't doing anything with anyone. And now, you know, now things are opening up again. This is the time for China.
북한은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등 다시 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지금은 중국 시진핑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때라면서 김정은도 시 주석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보류하도록 설득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에서 10시간 넘게 회담하면서 중국 측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북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양자 관계 등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뱁슨 전 대사대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의 확고한 이행 등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미중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미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관련 질문에 대해 각 측이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겐 미한일 군사협력과 미군의 전략자산 영내 전개가 강화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핵안보 전문가인 통자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by highlighting that connection would help Beijing better recognize the necessity.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 때문에 한국의 자체 전략적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의 더욱 강화된 확장 억제 제공이 필요하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자오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중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paying a big price for the strategy it is taking in Northeast Asia.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이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영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유엔에서의 대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프랑스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안보리에서 프랑스와 협력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가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달려와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한국전 참전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 용사들이 치룬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또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언론 발표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며 유럽 대륙에서 또 다른 시대의 전쟁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한국이 피해국이었던 침략전쟁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ors que nous faisons face à une guerre d'un autre temps sur le continent européen, nous n'oublions pas cette guerre d'agression.
이어 한국전 당시 국제사회와 함께 프랑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며 국제법에 따른 공동 약속에 의거해 북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할 것임을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인권 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Nous continuerons de dénoncer avec la même fermeté les violations flagrantes des droits de l'homme et votre récente élection au Conseil de sécurité.
이어 최근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축하한다며 이번 선출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첨단 산업과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동일한 포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제안한 인태 전략은 프랑스의 목표와도 합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그러한 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가 끝난 뒤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과 배석자를 최소화한 30분간의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계속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및 경제에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통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관련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을 처음으로 발령했고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810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선포일 전 90일 이내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비상사태가 선포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통지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는 한 국가비상사태의 자동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사태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중국으로의 기술 유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 내 초당적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서 미 의회의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해 발의된 법안은 최소 6건입니다. 지난 13일 하원에서 적국에서 이뤄지는 유전자 생성물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유기체를 유전적으로 변경하는 기능 획득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일에는 상원에서 중요 광물과 관련해 적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3월 상원에선 저국들이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하원에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2월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적국들이 미군 시설 인근 땅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법안으로 북한은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이란과 함께 적국 중 한 곳으로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북한 같은 적국들이 향후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북한 등 적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크리시 훌로엔 하원 의원은 발의 당시 성명에서 에너지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에 별다른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판매한다며 그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 같은 우리의 가장 지독한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허점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미국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중국과 북한 등 적국의 미군 시설 인근 땅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성명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는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사회 기반 시설과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 내 이런 입법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특히 올해 들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제정한 중국 견제 목적의 반도체 지원법에는 중국은 물론 북한 같은 적국에 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이런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의회 내 기류는 중국으로의 안보 기술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회 내 초당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상원 각 위원회에 중국 정부로의 선진 기술 유입 제한, 중국 정부에 대한 투자 유입 축소, 국내 경제 투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당시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세계 지배의 길을 훔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세계적 지도력을 지키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훌런 의원도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국내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훌런 의원은 지난달 초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알맞은 경제 전략은 강력한 국내 경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우리 의회가 지난 회기 제정한 초당적인 기반시설 관련법과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필수적인 청정에너지 투자 등을 국내 경제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A sound economic strategy begins with a strong economy here at home.
미국 국가안보의 중요한 광물 수입에 적국 의존을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민롬니 상원 의원은 지난달 초 외교위 청문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외교정책 도전과 우리가 가진 기회는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강대국으로서 부상함으로써 발생한다는데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s broad agreement that the critical foreign policy challenge that we face and opportunity we have
특히 중국의 전략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무역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중국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행정부가 포괄적인 전략 개발을 완료하는 과정에 착수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탈북민 학생 15명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부시 센터가 준 꿈과 희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부시 센터가 20일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 장학금을 받을 탈북민 장학생 15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각각 행정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이서현, 이현승 씨 남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임설 씨, 워싱턴 인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그레이스 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에게 총 7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시 센터는 올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 규모가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2명의 탈북민 장학생에게 6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자유장학금이 2017년 탈북민과 이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75회에 걸쳐 총 30만 달러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학금은 직업학교와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과학과 사회학, 교육,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난민 출신으로 청소년 시절 미국에 입국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부시 센터에서 북한 담당 연구원으로 일하는 조셉 김 씨는 올해 가장 많은 탈북 학생들이 지원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4년째 부시 센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 탈북민 학생은 BOA의 부시 센터 장학금은 재정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올해 부시센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어렵고 외로운 환경에 있는 탈북 학생들에게 교육은 기본 자산이라며 어떤 도움이라도 큰 희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글로벌 리더십 관련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북한 자유장학금이었던 이 장학금의 명칭은 지난해 지병으로 타계한 린지 로이드 전 부시센터 인권담당 국장의 이름을 따 올해부터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장학금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조셉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시센터는 지난해 8월 로이드 전 국장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준 고인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북송 제1 한인들의 인권 문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일본의 전직 조총련 간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와 일본의 인권단체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모임이 지난주부터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인권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14일 뉴욕, 17일 워싱턴에서 현지 한인단체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 놀스 상영회를 열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일 한인 4세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이 2020년 제작한 이 영화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송 제일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It is your duty as prisoners to bear witness to the punishment of traitors.
이 영화는 특히 시미즈 감독이 40여 명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심층 조사를 통해 수용소 실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17일 행사에서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거나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상을 관객들에게 전해 어떻게 대응하고 도울지를 관객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권은경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영화는 취약의 인권유린 상황에 처한 정치범들을 다루고 있지만 신앙과 신념과 인간성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그들의 희망이 바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단체 방미대표단으로 참여한 일본의 인권단체인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모임에 조청영 간부 출신 홍경희 대표와 북한에서 북송 제일 한인 즉 귀국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뒤 탈북한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귀국자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귀국자들이 혹독한 인권 탄압을 받았고 일부는 영화 속 주인공 요한의 가정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부터 84년까지 조총련을 통해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 이 가운데는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청영 간부로 23년간 활동했던 홍경희 대표는 19일 BOA에 북송 제일 한인들이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받은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제일 교포들이 북한 당국에서 인권 유린 그리고 억압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뭐 말 한마디 실수도 아닌 실수를 두 집을 잡혀가지고 그래서 전치본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거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것이 다 그 없어진 것 자체가 뭐 저는 인권유리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는 조총련 김기지방본부 회장, 인권협회장 등으로 23년간 활동하면서 평양을 20회 이상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총련이 제일 한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본연의 의무가 아닌 북한 정권의 출장소 역할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 동료들과 개혁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스파이 누명을 쓰고 2004년 제명됐습니다. 홍 대표는 조총련 활동 당시 북송 제일 한인들의 유산 문제 협의 등을 위해 평양을 자주 방문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일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북한 실무자들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위적인 바다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하고 좀 식사도 하고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실은 그 안건은 아주 그 높은 급에서 네, 지금 취급하는 문제라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건 다르지 못한다 하는 걸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 그런 분들은 저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 소위 톤제교육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홍 대표는 일본인 귀국자 문제가 제일 한인 역사에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며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2018년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이시마루 지이로 대표와 단체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국 한일보다 미국과 상대하기를 원한다며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북협상을 재개한다면 제일 아닌 북송 문제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사항과 동일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지난달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비료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부문에선 가발이 1위를 차지해 최근의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1천만 달러어치가 넘는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20일 중국 해관청서가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간 화학비료인 인산일 암모늄 2만 2,800톤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수입액은 1,251만 6천 달러로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품 1,022개 중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은 전달인 4월에도 같은 종류의 비료 1만 4,705톤, 883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등 최근 비료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광물성 비료를 모두 합칠 경우 북한의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비료 수입액은 5,573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광물성 비료 수입액 542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와 달리 북한의 대중 식량 수입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5월 북한의 단잎종과 장잎종 쌀 수입액은 각각 665만 2천 달러와 48만 3천 달러로 4월 쌀 수입액 585만 달러보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3월에 장 단잎종 쌀 수입액 2,175만 7천 달러와 비교하면 약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 등 중국산 쌀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그 양을 줄이고 대신 비료 수입량을 늘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4, 5월은 북한의 쌀 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determinant is their own production. And fertilizer is hugely important for them.
다만 브라운 교수는 비료의 수입량만으론 북한 전역에 충분한 비료가 공급될지 가늠하긴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료에 대한 북한의 자체 생산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준공식에 참석했던 비료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5월에도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은 3월과 4월 대중 최다 수출품이었는데 5월에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5월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548만 달러, 양은 101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4월의 수출액 2,268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5월 전체 대중 수출액 2,393만 달러의 64%에 해당합니다. 전체 대중 수출품의 절반 이상이 가발로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개월간 중국에서 머리카락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해 가발로 만들어 중국에 재수출하는 역외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무역을 재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5월 비료 다음으로 많이 수입한 품목, 즉 대중 수입 2위 품목은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는 OEM 무역이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캐나다 의원들과 전직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북한 인권단체는 최근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하원의 알리 에사시 외교국제개발위원장은 지난 17일 북한 인권법 입법 추진 캠페인을 재개한 민간단체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는 이날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강제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시사회를 열고 캐나다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에사시 위원장은 귀단체는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풀뿌리 옹호와 운동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행사는 북한의 혐오스러운 정부가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점점 더 호전적이 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며 이에 대응한 캐나다와 한국 양국 관계의 르네상스는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한국 의원 친선협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에사시 위원장은 이어 안보, 에너지, 문화 분야에서 긴밀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사시 위원장이 말한 르네상스는 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관계 강화 움직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 주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60년간의 양국 수교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스 그로 하원 의원도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결과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뤼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의 증진을 위해 단순한 말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와 공유 가치에 대한 그들의 약속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권 증진이 복잡하고 지속적인 과정이란 걸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양국이 협력하면 긍정적 변화를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그로 의원은 또 이날 상영된 다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모두 북한과 세계 현대사의 어두운 장 중 하나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다큐 영화는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과 성격을 조명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잔혹한 실상을 파헤치며 북한 주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로마 국제영화제 다큐부문 최고 작품상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이 영화는 전쟁 고아들이 김일성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희생양이 되었는지 조명하면서 김씨 정권의 잔인함을 사실적으로 폭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루돌아, 우루돌아, 앞으로 가, 뽀뽀.
한편 지난 2015년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던 어윈 커틀러 전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관련 운동이 재개된 걸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틀러 전 장관은 8년 전 자신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과 안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의안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협의회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북한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돼 캐나다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하고 방치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증진하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커틀러 전 장관이 8년 전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인권활동과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도 담고 있었지만 당시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해 폐기됐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20일 VOA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희망을 다시 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며 인권 문제인 만큼 북한 인권법 제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총리가 외국 대통령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긍정적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작한 이유 없는 침략 전쟁으로 삶이 혼란스럽고 파괴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베스반 샤크 국제형사재판소 미국 대사가 최근 미 의회 증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학대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제법원과 기관을 통한 것이라고 샤크 대사가 말했습니다.
Our efforts here include working to establish and then to renew the mandate of the United Nations.
샤크 대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국한된 유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 협력기구의 모스크바 메커니즘 발동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량 학살 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두 건의 체포영장을 성공적으로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두 번째 경로는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범죄를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샤크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The Ukrainian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has now recorded almost 90,000 potentially prosecutable crimes.
반샤크 대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거의 9만 건의 기소 가능한 범죄를 기록했다며 잔악범죄 자문단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 지원과 조언, 역량 강화, 검찰총장의 광범위한 검사 및 수사 요구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세 번째 길은 유럽을 포함한 제3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샤크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 범죄에 대한 기소는 또 다른 정의의 수단이라고 샤크 대사는 말했습니다.
Permitting impunity for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will embolden other actors who will engage in similar blatant violations of state.
샤크 대사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유사한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정치적 독립 위반에 관여할 다른 행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침략 범죄의 기소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크 대사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안전하거나 지속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에 대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기타 잔악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가치를 방어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계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